세상은 나이가 드는 것을 늙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서글퍼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단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익어간다라는 단어예요. 익어간다. 우리는요, 단순히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따스한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겨지는 그런 사람으로 익어가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어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글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런 단어, 이런 시입니다. 저는 우리 수지 시녀분들의 삶의 자리들도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풍과 같은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천둥과 벼락과 같은 날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을 겁니다. 무서리가 내리고 땡볕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을 잘 지내오셨기에 오늘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비로소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정말로 멋지고 맛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1학기 한 학기 가운데 아름답게 익어가는 우리 시니어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은혜로 익어가는 삶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편지입니다.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본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편지다. 그리고 나의 행복의 열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의 캐더린이라고 해요. 나의 캐더린. 캐더린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본인 부인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폭탄처럼 터트려져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과 자유가 터져나는 그 고백들이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갈라디아서 첫 장을요 우리가 착 펼치면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친숙한 바울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와요. 원래 바울은 원래 편지를 시작할 때 인사를 한 이후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수신자들을 위해서 칭찬과 격려로 그들을 많이 북돋아줍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칭찬과 격려가요 통째로 없어요. 그는요, 그렇지 않고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저희가 6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평화로운 오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평화롭게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삐삐삐 울리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것을 보듯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장 멈추라고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먼저 서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특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들이 자꾸만 다른 복음을 듣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요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정말로 앞에서 칭찬과 격려를 빼버린 채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들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들 가운데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거예요. 내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원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걸 쓰려고 그랬어요. 내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길어서 뒤에 것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만 썼어요. 그런데 오리지널은 저거예요. 내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은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가면 더 갈수록 내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수지 시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우리의 삶을 잘 헤쳐나온 게 아니라 돌아보니 태풍들도 그리고 천둥들도 벼락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저희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해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예전에 그 사극이 보면 꼭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초라한 행색의 선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옆에 있던 같이 온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메모사 출두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그 위세당당하던 사또와 이방들이요,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벌벌 떨면서 엎드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행어사가 무서워서입니까? 아니죠. 그의 손에 달려있던 구리마패, 그 구리마패 하나가 두려워서 그들이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왜 마패가 두렵습니까? 마패 뒤에 거기에 임금님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바로 1절에서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60년, 70년 아니면 90년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세상이 말하는 명함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 자리 가운데 다 앉아 계시겠지만 젊은 시절에 어떤 호칭으로 불리셨습니까?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부장님도 전무님도 상무님도 또 뭐 있을까요? 이사님, 뭐 사모님도 있겠네요. 이런 명칭들을 들으면서 어깨의 힘들도 잔뜩 들어간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명함을 중시 여기는 우리의 세상에서 그 명함 한 장 얻기 위하여서 잠도 못 자면서 뙤양뼈대서 정말로 수고롭게 살아오신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그 명함 어디 가셨습니까? 서랍 한 구석에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명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그 명함 한 장에 내 가치를 걸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내 존재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곤 합니다. 예전과는 전혀 달리 전화벨이 뜸해지고 나를 찾는 곳이 점차 줄어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좌절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맞아요. 세상이 주는 그런 명함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잊혀지는 게 바로 세상의 명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십자가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신 임명하신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집사라는 이름이에요. 장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권사라는 이름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그 거룩한 이름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퇴직자라고 불리우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구하고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퇴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자, 현직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 현직자처럼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바울은 3절에서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을 줘요. 저희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바울의 인사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고 다음에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의 인사를 봐도 평강이 먼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샬롬과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전에 우리 마당들에 보면 늘 쓰고 있던 작두 펌프라고 하더라고요. 작두 펌프 다 기억나시죠? 네. 아시다시피 여기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팍 떠서 거기에다가 붙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펌프질을 해도요, 물이 안 나와요. 이 먼저 붙는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해요. 맞아요, 마중물. 그 저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마중물이 아닐까라는 감동이 왔어요. 은혜라는 그 마중물이 우리의 인생에 먼저, 우리의 영혼에 먼저 부어져야 비로소 평강이라고 하는 그 시원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은혜 없이 내 힘으로만 평안하려고, 내 힘으로만 평안하려고 애쓰는 것은요, 물 없는 펌프질을 계속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놔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마중물을요, 내 영혼과 내 자리 가운데 먼저 부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샘물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것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인생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에요. 건강도 챙겨야 하지만 그것도요, 우선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의 마중물을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기도요, 첫 기도요, 매 순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자리 가운데 보내신 영광스러운 작품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실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은혜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니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다른 복음인 공로를 버려야 돼요. 다른 복음인 내 공로를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타까움과 충격이 섞여 있는 그 외마디의 목소리를 외쳐요. 바로 본문 6절인데 저희가 서론에서 한번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다른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헬라어에는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알로스이고 두 번째는 헤테로스입니다. 알로스이고 헤테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알로스는요, 우리가 사과 바구니 안에 사과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내가 사과를 하나 들어가지고 먹다가 다른 사과 하나를 또 꺼내는 이, 다른 사과를 꺼내는 요 이미지가 바로 알로스인데요. 바로 헤테로스, 다른 복음이라고 쓰인 이 헤테로스는 무엇이냐면, 모양은 정말로 건강하고 맛있게 생긴 버섯인데 집어먹으면 죽는 독버섯인 거예요. 야, 이거 맛있게 생겼다 하고 집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버섯은 버섯인데 근본 자체가 다른 버섯, 독버섯인 경우가 바로 헤테로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배의 방식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의견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바로 헤테로스, 근본 자체가 다른 복음을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경의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치명적이고 교묘하게 우리를 꼬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도 믿어라고 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거 정말 좋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뭐라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수 믿는 것 좋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요, 그 자리들 가운데 슬쩍 인간의 공로를 자꾸 섞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자꾸 섞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고개를 갸두뚱 하시면서 그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율법주의와 할례가 지금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생 복음의 본질을 날카롭게 가르쳤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율법주의를 현대 오늘날의 언어로 자기 정당화라고 날카롭게 이야기해요. 이 율법주의가 나에게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기 정당화다. 그러니까 과거 유대주의자들이요, 예수님도 믿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것 말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다면 오늘날 세상은요, 예수도 믿고 자식도 성공해야 되고 노후 자금도 있어야, 그래야 진짜 복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섞어버리는 그 복음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수지 시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율법주의는,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쌓일수록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나오는 공로주의입니다. 뭐라고요? 공로주의요. 공로주의. 이런 거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40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는 대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로주의의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가 섭섭해지는 마음, 이 공로가 이만큼인데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이 공로 때문에 정말로 가장 섭섭해했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그러니까 집을 나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가 다시 아빠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나아가서 가락지를 빼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동네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예요? 맏아들,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은요,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가 누가복음 15장 29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을요, 그 기쁜 은혜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그의 죄가 아니죠.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은혜의 잔치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그가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바쳤던 순종과 공로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그가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나? 라고 했던 그 보상심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던 그 공로주의가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에서 품삯을 계산하는 고용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품삯을 계산하는 고용주로 그 시선을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므로 시녀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공로를요, 훈장처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요, 어떨 때 그 맏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섭섭한 마음들을 드는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도, 혹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헌신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보다는 먼저일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했던 그 수고와 헌신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먼저일 수 없어요. 저는요, 우리 시니어분들의 그 모습들을, 신방 기록들을 보고,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시니어분들의 공로와 눈물 흘렸던 그 노력과 땀 흘렸던 수고와 헌신들, 그리고 교회를 두 번이나 옮겨가면서 키워왔던 그런 놀라운 헌신들을요, 저는요,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로 유산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내 마음에서 조금씩 앞서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요,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로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일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내 인생 돌아보니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이 모든 자리자리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공로와 헌신이 은혜보다 앞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술이요, 무겁게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기도를 왜 도대체 안 들어주십니까? 지독한 원망과 불평과 그 무거움으로요,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세게 소리치며 그 다른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흔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지 시니어 여러분, 제가요, 수지 시니어 목사로서 우리 수지 시니어 모든 분들이 구비구비 모든 자리들 가운데 정말로 많이 수고하는 것 제가 압니다. 하지만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라는 그 공로의 무거운 멍에를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내 섭섭함이라는 다른 복음들 가운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100%에 우리가 집중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인생의 마지막 호흡에 그때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찬양하며 향기롭게 익어가는 인생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요,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피로사회라고 한대요. 피로사회. 왜 그렇게 피곤하고 피로할까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랍니다.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을 세상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래요. 척하는 사회죠. 있는 척하고 저런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모습들, 내 자리들을요, 내 자신을 추앙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리고 피로사회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저희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기에서 좋게 하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좋게 하다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비유를 맞추어서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만드는 것, 나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페이도, 이 좋게 하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으로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와 그 격려들을 통하여서 인정으로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지만 경험해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박수와 갈채는요, 아침 안개처럼 싹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 박수와 인정들은요,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 시니어분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자한 미소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야기하는 권위적인 영성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그는요, 예일대와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최고의 영성가였거든요.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나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공허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어떻게 되냐면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영성가라고 불리었던 그가 신경쇠약증에 걸려요. 그리고 그가 데이브레이크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라르슈라고 하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 헨리 라우엔을 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헨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헨리 라우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하버드가 뭐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어죠. 하버드 대학교.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전 세계 석학들이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대학인데요. 제가 그 대학교에서 가장 최고 교수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는요, 사회의 통념적인 소유와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대답했는데 이들은 너무 본질적인 질문을 그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그날 저녁에 일기에 놀라운 고백을 써요. 이렇게 써요. 내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내가 매우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다음 문구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말이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말이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하버드 교수가 아니라 그냥 헨리로 불렸을 때 비로소 그의 방황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냈는지를 보고요 박수를 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율법적인 공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스펙을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스펙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급장을 다 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도 다 떼시고 우리의 그냥 이름 석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무엘아, 내가 너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며 사랑해 주시지 않겠어요? 헨리 라우엔이 라르슈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눈빛, 그 사랑의 눈빛,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니어분들은요, 평생 너무 성실하게 지내오셨기에 무엇을 자꾸 해드려야 우리가 점수를 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해보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자식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밥상을 차렸을 때요, 자식이 그 밥상 머리에 딱 앉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을 자격이 있어요, 엄마? 내가 오늘 무슨 효도를 했다고? 내가 엄마 마음에 무슨 딱 맞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밥을 먹어요 하면서 밥을 깨짝거리거나 밥을 안 먹어버리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픈 손가락,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엄마한테 무엇을 한 게 있어서 그 밥을 먹어 하는 것은요, 효도가 아니라 불효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제일 행복했던 거는 엄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 밥을 먹으니까 다시 힘이 나고 내 마음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할 때가 가장 기쁘지 않겠어요? 자식이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입만 봐도 어머니는요, 행복하다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밥상 머리에 앉아서 본인의 일상들을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교제까지 한다라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어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같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라는 이름의 풍성한 밥상을 먼저 차려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준비하신 은혜를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밥상의 가운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봉사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왕년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밥은 좀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맛있게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행복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해하시며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다. 나도 너의 마음을 토하러가고 싶고 너도 내 마음을 토하러가는 그런 관계가 되자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 시니어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준 명함이 아니라 나의 출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더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공로와 헌신이 아니라 그런 섭섭함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100%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를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알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로 내 인생 돌아보니 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감격스럽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될 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